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복음을 다시 살피고 있는 중에 복음을 더 바르게 알기 위해 율법을 한번 정돈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 상고해 보았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예. 그래서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게 율법의 본질, 율법도 은혜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복음만 은혜가 아니라 율법도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게 되겠죠. 청소년들이 많은데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좋게 말합니까? 나쁘게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면 지금은 안 되겠죠. 엄마 아빠 옆에 계신 분들은, 그죠? 왜 그렇게 말하죠?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그죠? 그죠? 율법은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왜 주셨다고요?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거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네. 우리 집 또한 제가 볼 때 평균 10번 이상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평균. 다른 집은 괜찮아요. 저는 10번 이상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 아침 이제 예배 시작 전부터 청소년들 잠을 좀 깨우고 싶어서요. 예. 율법이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래요. 율법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조언이 아니죠. 명령이죠.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왜 구해야 되죠? 모든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더하시는 성령. 무슨 말이냐? 성령이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이 있어야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그대로 두면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죄인됨을 절감하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소망 없는 이 삶을 값없는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을 구해서 아,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 내 죄인됨에 이 정말 끝없는 소망 없음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깨달아질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주신 율법이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원인과 동기가 되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쓸 때 드디어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무언가가 아니라 드디어 그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인생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걸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서 건지시고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더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없거든요.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 대면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자 이유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로 가느냐면요, 율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율법 자체를 지켜야 구원을 얻고 율법 자체를 지켜야 복을 얻는다 착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대로 받아주셔. 사랑 타령만 하는 반율법주의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간쯤 서 있는 게 건강한 신앙인데 우리가 중간쯤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를 하고 나눔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간쯤 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아예 이탈해서 다른 곳에 서거나. 그죠? 저는 신혜가 교회 성도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게, 어쨌든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 성령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나의 죄됨을 대면하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구나. 저는 각자가 깨닫는 크기나 넓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크기와 넓이는 달라도 나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송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요 선에서 서서 우리가 똑같이, 물론 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기 전에도 고민하셨을 테지만 지금 여전히 그 은혜가 송구와 감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 똑같은 고민을 한 가지 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어느 선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예. 적어도 어느 선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적어도 어느 선까지 순종해야 하는가. 예. 각자마다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계시죠? 그죠? 네. 어느 선까지시죠? 가끔 성도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물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밖에 못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오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위로죠. 예. 저는 지금 그것 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설교를 들으시면 거기에 대한 좀 강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교한 적은 없거든요. 아, 자, 오늘 율법의 저주의 말씀을 읽었고 과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더러 더 큰 충성, 더 큰 봉사, 더 큰 헌신으로 나오게 해라. 저 평생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았는데 저 신학과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한 적 없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더 충성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한 적 없습니다. 제가 설교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대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합시다. 그러면 뒤에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도분들을 만날 때는 할 수 있는 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거든요. 받은 깨달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의 위로잖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모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일부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늘 이렇게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진짜 화급하거나 진짜 저대로 두면 죽겠다 하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관계가 없으면 이야기를 못하지만 관계가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길에서 얼어 죽을 거다. 너 그렇게 살면 엄마 아빠 다 죽이고 너도 죽을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삶을 살면 그대로 길에서 죽어요. 지금 그렇게 살면 엄마 아빠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그게 보일 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관계가 있다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도 평상시에 관계가 없는 사람들, 아니 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읽고 들으신 후에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신명기 27장이 이제 신명기의 뒷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30장을 설교했잖아요. 신명기 30장이 뭐냐면 신명기는 레위기라는 율법을 세 번에 나누어 걸쳐서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하거든요. 강의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지금 27장 이후에가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아, 요 부분을 조금 율법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붙들고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요. 27장 뒷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26장까지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종살이하든 노예살이하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드디어 모압 평야까지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며 이제 내 사랑으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을 확증하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27장은 도장을 찍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장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 27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여기서 찍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27장 전반부에 뭐죠? 그러면 26장까지가 거기까지였고 27장 전반부에는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만사를 다 제끼고 세겜 땅 그리심 산과 에발 산 밑으로 가라. 그 양쪽에 여섯 지파 올려 놓고 거기에서 내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증을 해라. 마치 결혼 서약에 대한 도장을 찍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저희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전쟁하는 문제보다 그리심과 에발산에 서서 너희들이 맹세를 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이었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6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의 총론. 율법의 총론. 총론이 뭔지 아시죠? 전체적인 내용을 축약시킨 것. 레위기 전체의 율법의 말씀을 26장에는요, 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 앞에서 나와 도장을 찍는데, 계약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데, 내 율법, 레위기 전체의 율법을 축약하면 요거다, 요거다. 지금 고약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27장 뒤에 28장이 나오잖아요. 28장에 보면 그 총론에 대한 강론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총론을 조금 더 넓게 펼쳐가지고 28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샘플을 제시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27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요. 샘플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15절부터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산과 저주산에 어느 지파들이 서야 할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15절부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15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해놓고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해라고 합니까? 아멘 해라고. 도장 찍으라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제가 총론이라고, 율법의 총론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전체 내용을 요 짧은 구간 안에 다 담아놓은 것이거든요. 읽으시면서 우리 지금 방금 교독을 했잖아요. 이 내용 전체를 읽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전부 저주잖아요. 왜 이렇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한 반만 좀 섞어서 축복 반, 저주 반해도 괜찮은데, 그죠? 왜 이 저주밖에 없지? 저주밖에 없지? 물론 뒤에 그 28장이나 레위기 전체를 봤을 때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들어가서 요 하나님 명령을 여호수아 8장 34절 이하에 지키거든요.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쪽 지파 세워놓고 나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낭독할 때 거기에 저주만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시점에서는 왜 하나도 축복이 나오지 않고 저주만 말씀하실까? 예.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28장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총론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을 28장 전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올려놨거든요. 한번 펼쳐보실래요? 28장이 다음 장이니까 한번 넘겨보실래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축복이 나오잖아요.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축복과 저주가 한 장 가득 길게 나오는데 축복은 한 몇 절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일부러 지금 안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축복이 한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한 반 나옵니까? 반 안 나오죠. 예, 십몇 절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실은 한 3분의 1 안 됩니다. 3분의 2는 뭐죠? 저주입니다. 저주. 물론 앞에서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요, 그래 말을 해서 있는 그대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최고로 할 수 있는 저주가 뭐죠? 호적을 팔아,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팔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아, 이걸 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저주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 저주가 하나라도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이 인간들은 얼마나 죄악이 큰지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찾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생각을 해보세요. 3분의 2가 넘는 분량이 저주입니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기왕이면 반반씩 해야지. 왜 저주가 이렇게 가득해?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지금 26장 우리가 오늘 읽은 27장이 후반부 이게 총론이고 28장 전체가 율법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 그럼 율법은 어디 나오죠?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죠?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안에 특별히 레위 같은 경우는 아예 율법 구체적인 조항들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오경 전체를 율법을 그 3세기경에 유대교 랍비들이 정리했거든요. 하라와 하지 마라 명령이 613개예요. 613개. 그 중에 해라는 게 248가지고요. 성경의 모세오경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축복이 많습니까? 저주가 많습니까? 저주가 많아요. 십계명 우리한테 주신 구체적인 명령 가운데 십계명이 긍정적인 어투입니까? 부정적인 어투입니까? 하지 말라가 많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 기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말하시면 좋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한쪽으로만 하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잖아요. 자녀들의 가장 큰 엄마에게 불만 뭡니까? 좋은 말로 좀 했으면 좋겠다. 힌트가 좀 와닿으십니까? 왜 안 좋은 말로 하죠? 비슷한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해라. 지금 그 내용의 전부 저주입니다. 옛날에 저는 성경 읽을 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신가?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 부정적인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저주를 받기 원하시는가? 축복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왕 미리 보여주는 샘플의 율법이면 축복 반 정도 넣고 저주도 반 정도 넣어야지. 왜 하나님 이 극단적으로 얼마나 치우치신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저는 엄청 들었거든요. 구약 읽으면서 왜 다 이래 저주만 해놨지? 옛날에 저주의 뜻을 몰랐을 때요. 그 교회에서 배울 때 늘 이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뭐 중동 3차 전쟁이 4차 전쟁이니 그래서 뭐 매국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면서 하나 깨달은 거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대. 정말 머리를 맞았어요. 맞구나. 호적 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호적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이 저주의 말씀이 돌이켜라는 거죠. 죄로 가면 망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 가지 구절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시편 103편 104절인데 찾아보시진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를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먼지. 죄로 인해 흩날려 죽을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는 데보다 저주를 받는 데 너무너무 적합한 체질. 예.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지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를 준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그 죄악이 물들어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저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내버려 두면 망하는 자리로 가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백성들은 그 왜 우리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성경은 달리나 마나하다는 거. 밑바닥부터 재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승리 안 돼요. 그냥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서로 느끼는 서로 죄악의 강도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존재죠? 이렇게 안 묻고 싶었는데 물으면 너무 세세하게 또 기억이 날 것 같아서 기억이 나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동시에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긴 하지만 가끔은 설교를 못할 만큼 무슨 자격이 있어 설교를 하노, 그런 생각이 엄청 뼈저리게 들 때가 있거든요. 자격은 전혀 없죠. 자격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목사가 무슨 목사 혼자 소명을 받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말씀을 전한다 착각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모든 시절엔 죄인 중에 특별한 죄인을 뽑아 쓴 게 아니라 말씀에 묶어두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두신다. 그게 맞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을 엄청 했죠. 하나님 다 기억나게는 하시지 마시고 몇 가지라도 기억나게 하시면 설교 중에 한번 예화로 좀 들까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아이들 문제를 예화로 못 드는 게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년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집에서 이제 전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91년도 딱 생각이 두 가지 사건이 나더라고요. 친구들 다섯 명이 모여가 2만 원씩 모아가 고무보트를 샀거든요. 그 친구들이 두 명은 수영을 했고 세 명은 수영을 못했는데 임당해수욕장 깊은 데까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배를 타보니까 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배가 뒤집어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제가 배를 뒤집었거든요. 수영을 못하면 사람이 가라앉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사람이 뜨잖아요. 아,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뒤집었는데 사람 세 명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골이 송연해요. 그날 세 명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안 떠올라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배에 매달려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배 밑에 사람이 세 명이 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날 기억을 하면 소스라치기 한 번씩 다시, 아 내가 세 명의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전혀 감동이 없으시죠? 네, 그런 기억 혹시 없으세요? 고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빠가 이제 딱 들어오시더만 낮잠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었거든요. 자기 아들 데리고 축구한다고 이제 우리 집 아들더라고.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 했냐면 너가 아빠 차 한 번만 몰아보자. 그랬더만 우리 아빠 차 수동인데 스텔라 88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빠가 경찰서 서장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 아빠 차 한번 몰아보자 했더니 알았다 하면서 살짝 들어가서 키를 빼가지고 나왔거든요. 아빠 차가 뭐겠습니까? 페트롤카였습니다. 경찰차. 예. 91년대 고등학생 둘이가 동네 시장 대로 8차선에 차를 몰고 나갔죠. 스틱을 처음 몰았거든요. 그날 오락실에 산 게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신문에 나올 만했겠죠. 몰고 한 바퀴 이제 돌아가지고 다행히 일단 돌아왔는데 사고가 안 나요. 집까지 들어왔는데 골목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골목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후진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후진을 해야 되는데 후진을 못 해. 뒤로 후진을 하다 전봇대에 부딪혔어요 제가. 그래 이제 그때부터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 뭐라고 했냐면 도저히 후진 못하겠다. 니는 할 수 없나니까 자기는 못한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으로 팍 뛰어가더라고요. 아빠를 데리고 올라나?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동생을 데리고 와요. 동생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오더만 뭐라고 하냐면 아 자기가 후진을 많이 해봤다. 자기는 벌써 페트롤카를 여러 번 몰았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죽습니다. 안 그래요 집에 대부분. 제가 특별한 겁니까? 제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행히 기억을 안 나게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물론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아이들 하는 걸 보면 그냥 놔두면 한순간도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가,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만큼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군대를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나 병에다 불을 붙이면 병 위에 불이 붙을까 병이 터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는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터뜨려가 변기 창고가 다 탔어요. 한동안 영창에 있었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네.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은, 제가 기억하는데 문화청소를 해. 아까도 집사람이 가면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문화청소를 해 살 때인데 문화청소를 디귿자잖아요. 한쪽 우리 집에서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는 게 딱 들리면 아파트 전체가 울려요. 부끄러워 집에 안 들어갔어요. 한참 앞에 서가지고 와. 근데 지금 아이들이 좀 더 컸는데도 지금도 여전해요. 소리가 밖에 주차장 전체를 다 울려요. 왜죠? 그렇게 해야 살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어가지고 겨우 살려놓은 인생들에게 복과 축복의 말씀을 좀 하시면 되는데 이 백성이 도무지 그 길로는 안 갈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지금 저주로 가득, 그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균형을 지켜야 돼.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우리끼리는 그래도 돼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면 백성들이 죽는대요. 내버려 두면 죽는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애초에 중립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균형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은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재성을 그대로 지닌 인생들. 그러니까 샘플을 이야기하는데 단 하나의 축복도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저주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과도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구약 성경 읽으면서 몇 번을 덮었거든요. 구약 읽어보시면 저주밖에 없어요, 사실. 안 그래요? 아까 제가 선지서가 다 저주잖아요, 선지서가.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백성들한테 다 저주하거든요. 그 저주의 개념을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요. 그럼 왜 그 저주가, 제가 저주에 대한 개념을 몰랐을 때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좀 편해지려고 신약으로 넘어갔는데,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으로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종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빨간색으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만 따로 표시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적어도 구약보다 10배는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올 것 같니?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들어올 것 같니?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고는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지 않고는 죽어.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적어도 그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신약의 말씀을 읽는다면 한 번쯤 질문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은 왜 이래 부정적인가? 저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읽다가 덮은 적도 많아요. 왜 이래 한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당부가 주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요 지금 신명기 27장, 28장이 주어지는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순진하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건져내시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희년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대로 행한 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역사 공부해 보셨잖아요, 다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지킨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수아서 시절 잠시, 그것도 여호수아서 시절 전체도 아닙니다. 그 잠시 여호수아가 죽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길을 갈 건데 너희는 어쩔 거냐 이라고 가거든요. 뒤에는 안 지켰으니 중간중간에도 그 백성이 다 같이 안 지켜요. 하다못해 보다 못한 갈렙이 나설 정도로 백성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잠시 지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결국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는데 단 한 번도 순종한 적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시고 사랑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없다니까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렇고 한 1% 정도 있다 칩시다. 그래도 요시아 시절에 갑자기 산당을 부수고 그것도 1년도 안 가요. 1년도 안 가요.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으로 했는가? 그런 적은 전혀 없어요. 더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27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요 시점은요, 그나마 말씀을 순종한 사람, 여리고 성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방법, 너희 계획, 너희 가치 다 내려놓고 입 다물고 여리고 성 돌아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하나님 이거 돌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돌고 순종했던 백성이 그 시절 그 한 타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나님 내일이 보장됩니까? 내일을 보장하는 건 돈이죠.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희를 보장하는 거야. 하나님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늘 그러시죠. 현실은 내가 지은 거야. 내가 운영하고 있어. 우리 이 싸움하는데 우리 늘 지잖아요. 아니죠, 돈이죠.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유일하게 순종했던 이 1.5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몸부림쳤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붙들 게 없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기 부모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리고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시간, 불기둥과 가랑 구름기둥으로 헤쳐나온 그 광야,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게 없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 예, 이스라엘의 제일 에이스라니까요. 에이스, 에이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축복하고 저주하고 반씩 섞으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저주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이스들인데요. 그죠? 저 평생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늘 헐뜯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니, 예배는 왜 안 나오니, 순종과 헌신과 봉사는 그것밖에 안 되니. 우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진 것이 감사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왜 남을 판단해요? 나만 하는 게 억울해서요? 그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아니면 상대가 잘하는 게 질투나세요. 저는 그걸 교회 안에서 평생 보면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교회 옮기자면 또 따라가야 되고, 나중에 크고 나니까 사람들이 늘 그 짓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신앙의 경주가 질투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아, 교회가 이렇구나. 교회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과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하나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건,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면서 교회 안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해서는 복 못 받아. 이런 이야기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저 그게 너무 마음이 위로가 돼요.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한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이만큼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교회 전체의 흐름이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백성에게, 이 성도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에이스들을 두고 지금 저주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다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아니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경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없어요. 편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좋은 거고, 불순종하는 것 좀 경계해야 된다.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자꾸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균형을 논할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극단적이시네. 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예배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눔을 통해 우리가 찔러 쪼개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린 자기 강화로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욕망대로 살다가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잿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았다면 자기 자신이 이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과도한 경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해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과도한 경계의식을 가져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자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면하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냇가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어도 어느 선까지 순종해야 되나 믿기로 던졌는데요, 그 질문 자체를 하는 게 우리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축복의 말 하나도 없고 저주일색입니다. 지나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우리 체질이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대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